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김 부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을 만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이르면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탈출한 난민 송환 계획을 유엔과 미얀마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낸 의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행위와 기타 의혹들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72만여 명은 지난 2017년 8월 미얀마 정부군의 토벌작전이 시작된 뒤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2017년 말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에 합의하고 지난해 초부터 송환을 시작하려 했지만 난민들이 신변 안전을 요구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MDR에 따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탐지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들과 대등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보고서가 당초 2017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와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앞으로 국방부 예산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보건후생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뒤 체포돼 가족과 격리된 아동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수천 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후생부 감찰실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기록이 부실해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며 2017년에 격리된 아동 수천 명이 기록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아동을 가족과 격리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격리한 아동이 모두 2,737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후생부 보고서는 무관용 원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도 관련 당국이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어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탄을 실은 트럭이 오전 7시 30분경 경찰학교 남쪽 출입문의 저지선을 뚫고 경내로 진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공격이 경찰뿐 아니라 전체 사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공격을 규탄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트럭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누가 배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5G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어제 미국 CNBC 방송에 5G 통신망의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2박 3일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실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Should talk about a North Korean declaration. They should talk about.
미국 언론들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과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르면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2박 3일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6시 30분경 베이징발 유나이티드 항공을 통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영접을 받았으며 약 1시간 후인 저녁 7시 30분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듀퐁 서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박 3일간 워싱턴 DC에 머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언론들은 김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3시 35분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 차이나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면담 이후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관리가 직항편을 통해 워싱턴에 입국한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말 뉴욕 JFK 공항으로 입국해 이후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가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합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7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미국 측이 논의해야 할 사안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신고서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검증 방안, 이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대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talk about a North Korean declaration. They should talk about how it can be verified.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미북 간 만남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모두가 언급해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진전을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미북 양측 모두 뭔가 해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ke Pence apparently talked about yesterday, and that is what each side might do, so there could be some substantive progress.
이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북한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로 들겠다며 미국은 여기에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으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김영철 부장의 가장 큰 방미 목적은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합의하는 데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김영철의 방미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정상회담 준비에만 목적을 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sure that you know the main issue that Myeongchul sorry wants to they'll want to nail down the venue and the date.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 행정부에서 유연성을 가장 많이 발휘할 상대로 보고 정상회담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 비핵화 합의는 정상회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 메커니즘, 비핵화와 제재 완화 조치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 절차에 합의해 실질적 진전을 마련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이머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The meeting should at least produce agreement to establish a negotiating process. So working groups on peace mechanism, which obviously would include South Korea and China. Mm-hmm.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김영철의 방미가 실무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쇄신을 제공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라며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 부장과 면담할 위치에 있다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정기적 만남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I were the Trump side, I would be saying, look, we have appointed a person, Steve Biegun, and we need for you to meet that person.
갈루치 전 특사는 김영철의 방미로 미북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른 듯하지만 실무선보다 고위급에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시기, 장소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2차 회담은 열리겠지만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세부적인 비핵화 조치가 결여된 채 모호한 약속만한 싱가포르 회담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일정과 의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8일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17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18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하면서 김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의 회동 뒤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AP통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6월 두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외교적 움직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8일에 백악관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3월이나 4월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에 양측이 진전을 이루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의 첫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두 나라가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 마무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잠재적인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CNN 방송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기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워싱턴 방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 부위원장이 갑자기 뉴욕 방문 계획을 취소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취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례적인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조율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이 18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의 성패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하면 2차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실무 협상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 워싱턴 방문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되겠습니까?
예, 우선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차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되면 큰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핵심은 미국이 강조하는 중대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지 여부입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은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 앞서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왔었죠.
그렇습니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선에서 이룬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형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양측은 공식 대화가 끊어진 지난해 10월 초 이래 실무 접촉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차례 친서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해왔습니다.
네. 자, 핵심은 양측이 제시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건 미북 접촉에서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백악관의 발표와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정도입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반출 후 폐기,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과 검증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인도주의 지원,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제재 일부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조치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을 뿐입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그리고 ICBM 반출 후 폐기 여기에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한 바 있는데요.
네.
여기에 사찰 허용과 ICBM 폐기를 추가한다면 중대한 비핵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위해서 이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종전선언, 미북 간 상설 대화 채널을 언급했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조치들에 만족을 할까요?
예, 북한이 제재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외부의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해 제재 해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북 양측이 각각의 조치를 어떻게 조합해 실행하느냐에 따라 절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네,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인 만큼 현금 지급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하면 비교적 쉽게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두 사업에 관심을 보인 만큼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제재 완화는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영변 핵시설의 신고, 검증, 폐기 절차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전직 외교장관들이 밝혔습니다. 한 전직 관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비핵화의 개념, 비핵화 스코프 앤 디피니션, 첫째는 비핵화의 정의, 그 정의에 따른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 최종이라는 게 뭐 멀리 쫙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거를 조기에 달성하는 게 목표다. 조기에. 세 번째로 신고, 검증, 폐기 이렇게 다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한해서 신고, 검증, 폐기하는 거 합의하고 그 합의하는 절차까지 합의를 해야 돼요. 계속 세부적인 절차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제재 전반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제재 일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거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제재하는 거 합의하고.
개성공단 재개 조치는 현금이 아니라 물자나 식량, 생필품으로 하면 인도적 지원 성격을 띠면서 부분적 해제 의미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장관 등 요직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며 거듭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한 토대 위에서 현재의 핵을 포함해 과거 미래의 핵을 없애는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권 서울대 명예교수도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상응 조치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그와 관련된 협상은 긴 그 비핵화 과정에 의미 있는 첫 번째 그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또 그 실질적인 그 진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윤 전 장관은 영변 핵시설은 일부의 주장대로 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이 잘 돼서 사찰 팀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그 핵물질 그 생산 그 행적이라든지 또 그 우라늄 그 이 농축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그 수소폭탄 원료의 어떤 그 생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영변에 근무했었던 어떤 뭐 핵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다른 그 핵물질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을 해체해 나가는 첫 번째 좋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는 여러 단계로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며 초기엔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넓혀가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도 상응 조치로 논의하는 게 좋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 뒤 미국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면 연락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할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변 핵시설부터 해결한 뒤 그 다음 시설과 문제, 의제로 단계별 동시 행동을 취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상설적인 미북 간의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영변 핵시설과 상응 조치를 묶는 작은 패키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후속 협상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와 원칙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위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정상이 앞으로 후속 협상을 해나갈 비핵화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대응 조치들에 대한 대원칙을 정해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비핵화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는 접근이냐.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은 신뢰 조치부터 하고 비핵화로 가는 접근을 양해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 쪽에서는 자꾸 그걸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실무 협상에서 난항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우선순위,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비중이 큰 사안부터 먼저 다룰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두 정상이 합의하면 후속 협상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 전 대사는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안심하고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며 결과에 따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왜냐하면 이번 정상 2차 정상회담에서 잘 안 되면 그 다음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정상회담은 좀 미진한 대로 끝났지만 2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죠. 지금 2차로 왔는데 2차가 미진하면 3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아주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결정하는 판가름 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대사입니다.
ICBM 능력 제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그 단계로서 비핵화 핵 능력에 있어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반드시 연계시켜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ICBM 능력을 말하자면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의 조치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ICBM 능력 포기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중거리 미사일 능력까지는 보유하되 장거리 미사일 능력 포기한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검증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쉽진 않다고 봅니다.
오 전 대사는 하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란 일각의 전망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결단할지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협상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게 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사일 기술 제한을 더욱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대신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자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당근을 줄 시점은 아니라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까지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셔먼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Both of them like the spotlight. It's clearly a
두 사람 모두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정말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성취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이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네, 과거와 달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이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I'm pushing that pretty hard and I am going to be chairman of the Asia subcommittee. So
제가 곧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현재 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늦겨울이나 초봄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른 봄쯤에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또는 3월 아니면 3월 또는 4월 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고려해 그 전에 결의안을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For the president to meet during a government shutdown would surprise me.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의외의 일일 것입니다. 셧다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담을 위해 다른 대륙까지 날아간다는 건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셧다운 사태로 항공, 교통, 관제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평판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한반도 청취자들은 지금 미국이 정부 부분 폐쇄로 인해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런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임 하원 아태 소위원장으로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신가요?
Well, I for a long time have been urging two things.
저는 오랫동안 두 가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적용을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촉구해온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더 부드러운 목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제한된 수의 그리고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경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탁자를 치며 완전하게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쉽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라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신가요?
I'm not skeptical about the likelihood that Trump will declare that he has accomplished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달성했다고 선언하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름답다고 공표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제한했으면서 목표는 무제한으로 뒀습니다. 협상 위치를 흥정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나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위치는 미국인들에게조차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로서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적극 협력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국회 외교사절단은 앵겔 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일정 부분 당근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Every day in both known and unknown places. North Korea is creating more fissile material.
무엇을 위해 당근을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알려진 장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 모두에서 매일같이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당근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게 아니죠.
네, 지금까지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새로 창설하는 우주군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WEF 연차총회에 미국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에게 의회 위증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연설을 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미사일 방어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17일 국방부 연설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미국을 상대로 발사한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느 지점을 향하든 모두 포착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여섯 가지 변화를 미사일 방어 정책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첫째, 무엇보다 미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앨라스카주에 있는 이 포트 그릴리 군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체계를 20기 새로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미사일을 쏘는 즉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이 감지장치, 그러니까 이 센서들을 전반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 움직임을 초반부터 제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여섯 가지 변화 주제인데
하나씩 차례로 짚어볼까요?
네, 이 미사일 관련 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세계는 빨리 변하고 있고 이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네요.
네, 이 국제 안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당장 이란이 지난주에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위협을 제압하고 소멸할 능력을 갖춘 미국은 언제나 몇 발짝 더 앞서서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네.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세 번째 변화는 어떤 건가요?
네, 셋째, 미국민을 모든 종류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중단거리 크루즈의 순항미사일, 또 초음속 미사일까지 철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런 모든 종류의 미사일 기술에서 미국은 지금도 가장 앞서 있고 앞으로도 언제나 최첨단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뭔가요?
네, 미군이 이 새로 창설할 예정인 우주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미 우주군이 그런 흐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네.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짜고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변화도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다섯째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기술 도입과 적용을 가로막는 이 정부 내의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섯째로 동맹국들의 공평하게 짐을 나눠줄 것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과 짐을 나눠주겠다. 어떤 뜻입니까?
네, 바로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많은 부자 나라들을 이 미국이 또 지켜주고 있는데
네네.
정작 이런 나라들이 그 비용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를 보면 국내 총생산 이 GDP의 1%도 방위비로 쓰길 아까워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독일을 예로 들면서 태도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49차 세계경제포럼 WEF 연차 총회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다고 백악관이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보스에서 열려서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올해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왜 취소했을까요? 이유도 밝혔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8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노동자 80만 명이 이 셧다운, 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로 인해서 급여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표단의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앞서서 다보스 포럼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다보스 포럼에 불참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경 안보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비타협적인 태도, 또 국가 안보의 엄중성 때문에 이 세계 경제 포럼 참석을 위한 다보스 출장을 정중히 취소한다면서 WEF 측에 따뜻한 안부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이 뭔지 어떤 모임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 1971년에 출범한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네.
해마다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휴양지에서 전 세계 각국의 정재계 최고 인사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요. 또 세계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데요. 민간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지만 각국 정상, 총리, 장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그들만의 사교 모임이라는 그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까? 연차총회?
맞습니다. 예, 해서 참석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8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고 또 일주일 만에 이 미국 대표단의 파견까지 전격 취소한 겁니다.
이 미국 대표단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스티브 무느신 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백악관은 셧다운 때문에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해외로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그 군용기 이용을 금지시켰는데 네. 이에 따른 그 형평성 논란을 의식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 형평성 논란이라는 게 뭘까 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대표단 파견 취소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군용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을 방문하려는 이 펠로시 의장의 일정은 막으면서 문우신 장관 등이 이 휴양시설에서 금융인사와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예. 아직 다보스 포럼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다소 빛이 좀 바랬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들이 이 자국의 문제, 국내 문제를 이유로 연달아 불참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이 총리는 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고요.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이 노란조끼 시위 사태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에는 참석을 했는데 올해도 참석을 합니까?
네, 시 주석도 올해는 불참합니다. 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또 지금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G7 주요 7개국 국가 이 정상들 가운데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쥐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위증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에게 연방의회에 보낸 답변서에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코엔 변호사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에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을까요?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 트럼프 타워 건물을 세우는 계획에 관한 겁니다. 이 코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8월에 연방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이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계획 논의가 2016년 2월 이전, 그러니까 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중단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중에 말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이던 이 6월까지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뮬러 특검에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도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민주당 쪽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감추기 위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사실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코언 변호사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 코언 변호사 발언을 일축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앞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한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세금 사기 등 또 개인적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가 다음 달에 연방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으로 돼 있죠?
네, 이 다음 달 7일 하원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코언 변호사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최근 코언 변호사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서 청문회 증언을 재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네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청문회 공개 증언 계획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언 변호사 장인에 관해 안 좋은 정보를 들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네.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이 위원회, 그러니까 이 하원 정보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런 위협 행위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그 전 뉴욕 시장이자 아까 코언 변호사를 비난했던 줄리아니 변호사. 이 줄리아니 변호사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현재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줄리아니 변호사가 16일 이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 트럼프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서 계속 마녀사냥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러시아 측과 공모는 없었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벌어질 당시 이 트럼프 후보 측 그리고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6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2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0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오전부터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월 18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김 부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을 만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이르면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탈출한 난민 송환 계획을 미얀마 정부와 유엔이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낸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행위와 기타 의혹들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72만여 명은 지난 2017년 8월 미얀마 정부군의 반군 토벌작전이 시작된 뒤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2017년 말 로힝야족 난민의 본국 송환에 합의하고 지난해 초부터 송환을 시작하려 했지만 난민들이 신변 안전을 요구하면서 이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5G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어제 미국 CNBC 방송에 5G 통신망의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 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의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어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탄을 틀은 트럭이 오전 9시 30분경 경찰 학교 남쪽 출입문의 저지선을 뚫고 경내로 들어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공격은 경찰뿐 아니라 전체 사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공격을 규탄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현지 사법 당국은 트럭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누가 배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국민해방군은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최근 경찰에 대한 공격을 늘렸습니다. 미국 연방보건후생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뒤 체포돼 가족과 격리된 아동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수천 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후생부 감찰실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기록이 부실해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며 2017년에 격리된 아동 수천 명이 기록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아동을 가족과 격리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격리한 아동이 모두 2,737명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보건후생부 보고서는 무관용 원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도 관련 당국이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MDR에 따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지 탐지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들과 대등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앞으로 국방부 예산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